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둡의 6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므라엿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빈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신앙에 안주하는 모습은 영적인 침체는 물론 영적인 침체를 넘은 정치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침체 현상은 점차 세상에 동화되어 신앙의 변질로 이어지기 쉽상입니다. 한때 굉장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교계의 지도자들이 어느덧 신문 일면의 사회면과 PD수첩과도 같은 고발성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비단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기독교는 개독교라 불리며 사회 질시와 지탄 속에 영적 침체기를 지나 조금씩 쇠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침체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제 심령 깊은 곳에 새겨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물론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의 삶이 다시금 새로운 신앙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목사 안수받기 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두 번 정도 전도사로 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처음 서는 자리라 오히려 오늘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경우는 그래 뭐 실수할 수 있지 전도사잖아 아직 그런 방패막이가 있었지만 오늘은 없기 때문에 더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담임 목사님께서 저 뒤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기에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전도사 시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던 주님께서 바로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 의지하며 소신껏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님들 그새도 이 전도사가 목사 되더니 얼마나 변했나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본문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쇄신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7장 10절의 말씀이었지만 오늘은 1절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영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어떻게 신앙 재건의 자리로 인도해 가셨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점차 침체되어가고 또 쇠락하고 있는 기독교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위한 신앙 재건의 주역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시기가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 연달아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처럼 세 번에 걸쳐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기원전 약 458년에 있었던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재건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Reconstruction이라고 하는 재건은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건은 허물어진 건물을 다시 세운다는 것과 같은 외형적인 재건과 쇠퇴한 이념이나 사상 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무형적인 재건 두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에스라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의 6장이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외형적 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인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형적인 재건, 즉 신앙적인 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성전 재건과 신앙 재건의 연결고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1절의 서두는 이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 자세히 주목하지 않으면 그냥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쉽게 간과하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사실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상으로 아주 많은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은 페르시아 제3대 왕 다리오 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5대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고로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시간의 차가 존재합니다. 계산해보면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이라는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외형적으로는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외형적인 부분이었을 뿐 신앙 내면의 회복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해 한 말이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점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간의 포로기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이방 세상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타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신앙은 도덕적인 교훈이어 악세사리였습니다. 그들은 점차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이전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었습니다.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은 단지 상징적인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거대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신앙 재건에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현지 언론은 오렌지 카운티 소재 천주교구가 작년 10월 파산 신청을 낸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수정교회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정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소유한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1980년에 지어진 교회 예배당은 그 이름처럼 사방이 유리벽으로 둘러쳐 있었으며 세계 최대의 오르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용과 화려함을 자랑하던 그 교회 예배당은 단 31년의 역사만을 간직한 채 기독교 역사에 오점을 남기며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수정교회 예배는 성공한 기업과 정치가 운동선수들이 출연하여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내용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야망을 이루라라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유도했습니다. 말하자면 소유한 화려한 예배당만큼이나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화려한 성공의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수정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수정교회의 파산과 건물 매각이라는 뼈아픈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당의 화려함과 관련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도는 예배당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배당의 화려함과 크기가 신앙과 비례한다면 유럽의 기독교는 아직도 건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혼인하며 점차 신앙이 세속화되며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가 얼마만큼 주님과 인격적인 1대1 관계를 맺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 보여도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오히려 십자가 정신과 복음은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자는 어느덧 화려한 세상 속에서의 번영을 위한 성공 신앙만을 붙잡게 되고 결국 영적 타락과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예배당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의 대형 교회들이 오늘 본문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 너무 화려하고 거대한 예배당 소유하는 것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정말 필요에 따라 예배당 건물이 대형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으로 예배당의 내외관을 장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화려한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코 보이는 외적인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에스라의 족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에스라가 아주 대단한 가문의 배경을 지닌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재건을 위한 구심점으로 통로로 쓰인 것은 당연하지 뭐라고 그렇게 쉽게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족보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 그는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비느하스,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퇴를 가하며 신앙에 경종을 울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사랴, 점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직접 분향하려 하던 교만하던 우시아 왕을 제지했던 그런 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인물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아는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아론과 비느하스, 아사랴, 그들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나머지 인물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들은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신앙 재건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은 그의 신앙 내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 가문 출신이라는 외적 배경이 결코 개인의 신앙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아주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요소가 그 개인 인생 전반에 걸쳐 선한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주님과의 개별적인 관계성 속에서 1대1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신앙 배경도 때론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사기 공부를 통해 미가집의 제사장이 된 한 젊은 레위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는 제사장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미가의 집에 찾아왔던 그 젊은 레위인 제사장은 그 규칙, 즉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지역을 벗어났고 일개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직업으로 인식하는 최초의 직업주의 제사장의 출현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그의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였던 모세였습니다. 믿음으로 친다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그런 집안에 태어난 그 청년이었지만 그의 대단한 가문, 신앙의 배경도 그의 신앙을 담보해 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와 제사장을 겸직했던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 대한 행적이 사무엘상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 또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에 집착하여 더욱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또한 신앙 가문이라는 배경이 결코 개인의 신앙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30대 청년, 100주년 기념교회 현존하는 미래인 30대 청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는 청년이 등록할 경우에 담당 교육자가 직접 신방하는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 교육자가 그 청년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므로 향후 구역 편성이나 신앙 멘통을 위한 참고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다가 간혹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앙 2대 혹은 신앙 3대의 내력을 지닌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거나 교회를 등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입교하지 않은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신앙은 결코 대물림이 아닙니다. 신앙 가문이라는 명맥은 외형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 그 자체는 결코 100%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신앙 가문 출신이라는 배경은 결코 개인 신앙의 담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적으로 더 진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포로기로부터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며 유구한 신앙 전통을 지닌 그런 민족의 후손임을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리고 그 신앙적인 안주를 거듭했습니다. 그것은 이내 곧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어졌고 결국 영적인 쇠락을 넘어 타락의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게는 메이드 인 캐나다, 캐나다에서 출생한 딸이 있습니다. 본인이 11개월 될 무렵에 귀국했기 때문에 사실 딸은 본인이 캐나다 시민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유치원 무렵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느덧 자라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딸이 요즘 제게 뭐라고 하면 자신은 나중에 캐나다에 꼭 가서 살고 싶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라고 저를 졸라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나 아빠가 한번 의논해 볼게. 그러면서 저는 후일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아빠로서 그 자유로운 나라 캐나다에서 우리 딸이 정말 자유롭게 크는 것을 보고 싶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정말 자식을 위해 이민 왔다고 하는 그 많은 부모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자식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자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을 얼마나 숱하게 많이 보아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딸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입교식을 거치기만 한다면 캐나다가 아니라 아프리카 그 어떤 나라라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신앙은 결코 대물림되는 것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목사라는 신분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제 딸이 신앙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자녀들의 시험, 졸업, 승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우님들의 자녀들이, 교우님들의 손자, 손녀들이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먼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 교우님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자신이, 자신의 입술과 마음과 심장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이 100주년 기념교회에 출석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100%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2대고 우리가 신앙의 3대라는 사실이 결코 우리 후손들이 바른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100% 확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더욱 위대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단한 신앙 가문 출신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 했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윗대 선조들이 아닌 에스라를 통해 신앙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역으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신앙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라와 같은 신앙 재건의 주역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기 위한 요건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7장 10절의 상반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첫 번째 요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재건의 구심점으로 쓰임받았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의 골격으로 삼았습니다. 그를 통해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바른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린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굉장히 허랑방탕했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동안에다가 백옥 피부, 깨끗하고 모범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대학교 때는 술 마시기 과대표였고 졸업 이후에는 그리스도임을 잊고 세상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나가던 욕망의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중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목회 수련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정이 신대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여러 신학교들과 토론토에 있는 신학교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저희 내외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줄 수 있는 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웬만하면 토론토에 있는 신학교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작정했었습니다. 사실 다른 도시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고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는 아내와 상의를 마칠 지은 무렵에 하루는 저 혼자 슈퍼에 장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장을 보고 아파트로 돌아와서 13층에 있는 저희 집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것은 분명 외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아내와 저는 이런 현상이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 사람 부부를 믿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캐나다 밴쿠버라는 도시로 이주해서 그곳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사경회 인도하러 오셨던 담임 목사님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우리 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어느 때의 발걸음을 내어 디뎌야 하는지 우리의 앞걸음을 비춰주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준을 삼아 생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닌 지식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토 유학 시절 아내와 저는 사실 딱히 아는 것도 없고 또 오라는 사람도 없었기에 주일이면 예배 후에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베리라는 곳으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이슬링턴이라는 도로를 지나 하이웨이를 타고 북쪽에 있는 그 도시로 향할 때에 언제나 광활한 대지는 저희 두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풋풋한 흙내임이 저의 코끝을 자극하고 저의 삶은 생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웃과 다다른 호숫가의 푸르고 맑은 물은 그동안 타향사리에 젖어있던 시름에 젖어 살던 저희에게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5시간을 보낸 저희는 다시금 토론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기에 인간 내비게이션인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던 방향에서 때로는 유턴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니까 저희 부부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즐겁게 오후 시간을 베리에서 보내고 토론토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열심히 이렇게 운전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른 차가 비상등을 켜며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를 멈추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토론토로 가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이 길로 쭉 가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바빴는지 저희를 앞질러서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눈에 익은 표지판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전에 토론토가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가던 때 그것을 알려주던 표지판이었습니다. 아차, 우리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 근데 이를 어떡합니까? 저희는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좋은 정보를 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런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그 사람의 하룻밤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지닌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묻는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인간일진데 하물며 우리 인생에 대한 조언에 있어 두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점을 우리 자신이 아닌 유한한 인간의 조언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전능함으로 우리를 무호하게 인도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누구를 위함도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말씀을 꾸준히 연구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알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된 교리와 관습,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선사해 줍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화려한 예배당은 있었지만 진리에 비친 말씀이 부재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을 잃고 점차 영적으로 타락했고 더욱더 혼탁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슴없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최근 전화상담부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한 자매에 대한 신앙상담 요청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매는 구원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적인 지식에 대한 갈급함으로 출석하여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났고 또 한편 주변 지인들로부터 왜 이단교회 다니느냐라는 그런 질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그 자매는 저희 교회 상담부에 전화를 걸게 되었고 마침 상담에 응대하시는 집사님께서는 그 자매에게 전화상담부 담당 교육자인 제 전화번호를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한 오후 4시경이 되었을까 한 자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지금 우리 교회로 향하고 있으니 무조건 만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착한 자매는 쉴 새 없이 그간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구원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안 되겠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정독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 그 자매는 그동안 구원파에서 전해들었던 교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저희 교회를 찾아오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인정하시겠지만 이단에 한번 빠진 분들은 형제나 자매, 부모, 아니 교육자들이 찾아가도 결코 스스로는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워낙 잘못된 교리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두세 번의 권면 후에 포기하는 것이 보통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매의 경우는 스스로 잘못된 이단의 실체를 분별해내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선행되었지만 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교리와 관습, 심지어는 이단의 교리까지 분별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을 제공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분별하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연구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7장 10절 중반절입니다. 준행하며, 준행하며. 준행의 의미는 어떤 것을 표준으로 하여 그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은 과연 무엇이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반절에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만 비로소 바른 방향성이 부여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 바른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이 행하는 행동은 짐짓 자신의 소견과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그릇된 행동을 유발하기 십상입니다. 교우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10월 27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00주년 기념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로 불러주셔서 안수를 받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빌어 기도로 축하해 주신 또 함께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난 10월 27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욱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라는 그런 역할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바로 받은 다음 날, 그러니까 10월 28일, 저는 좀 창피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근무하는 제 3별관 옆에 위치한 새로운 세차장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 예배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원래 차량의 안과 밖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저였지만 그날따라 유독 차량 상태가 굉장히 신경에 쓰였습니다. 한 오차,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차량 내의관을 세차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주유한 후에 그냥 자동 세차를 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또 날이 날인 만큼 모처럼 손세차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손세차는 보통 기본 요금이 2,000원입니다. 2,000원을 넣어야지만 기본적으로 기계가 작동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재빠르게 동전을 넣어야지만 작동이 계속됩니다. 물 세척, 거품 내기, 맑은 물 세척 순서대로 저는 열심히 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부족을 직감한 저는 잽싸게 다가가서 500원을 넣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현듯 급격한 체력 저하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동전 넣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에 혹시나 하고 동전을 넣었지만 그 기계는 야속하게도 동전만 머금은 채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간절한 눈초리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세차하다가 그만 동전을 잘못 넣었어요. 어느 정도 세차가 마친 것 같으니 동전을 조금 반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냉정하게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장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그 동전 주시면 그 동전으로 다시 자동차 안을 청소할 것이니까 그냥 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이제 제게 동전 500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순간 제 마음속에 불끈하는 뭔가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온 것입니다. 동시에 아주 못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차를 그냥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는 차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차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큰 소리로 사장님 올 때까지 차 저쪽에다가 주차해놓을게요. 오시면 연락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자 그분은 눈을 부라리며 제게 큰 사리로 차를 그렇게 놓고 가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고 가려면 주차비 내고 가! 대뜸 반말이었습니다. 제가 동안이라서 그렇지 사실 저도 올해 불혹을 넘긴 나이입니다. 저는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 큰 소리로 동네 장사하면서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됩니다. 정말 주먹이 오갈 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분이 무슨 마음이 드셨는지 500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순간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나는 누구인가? 어제 안수받은 목사다. 그리고 순간 차량 대시보드에 붙어있던 100주년 기념교회 차량용 스티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단돈 500원에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러면서 순간 상상의 나라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주먹이 오고 갔습니다. 경찰차가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제3별관 교육자들이 무슨 일이냐며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수사관이 묻습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순간 저쪽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경찰서 문을 들어오십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 늘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삶의 현장에서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행을 이루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으며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서약했던지 24시간도 안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동여매고 그 말씀을 앞세우며 쫓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반복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 연구 그리고 준행의 순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순서가 뒤바뀐다면 소견과 욕망대로 행하고 난 후에 말씀에 비춰 후회하는 우를 범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처럼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상 주시는 보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해석하자면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 더 큰 꾸중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과 저희 교역자들이 훗날 주님 앞에 더 큰 꾸지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 생각하시는 교우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은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로 익히 널리 알려져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담임 목사님의 인격이나 도덕성이 워낙 뛰어나고 투명하신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목사님께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교회 부흥을 위한 복음의 미끼로 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어쩌면 그 어떤 다른 교회보다 더 바른 말씀을 매주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 모두에게는 정말 큰 복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 본다면 그러기에 바른 알물 매주 아는 우리이기에 어쩌면 그런 알미 바른 삶과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앞에 더 큰 꾸지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 준행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판단하시며 보응하시는 주님을 곧 배울 우리이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준행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본문 10절 후반절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마지막 단계는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을 누굴 가르친단 말입니까? 사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매번 이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굉장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한 책을 읽고 그 책의 문구에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 말씀을 늘 마음밭에 새기고 가르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주 오래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라.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너도 그 진리를 쫓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다 보면 그 진리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투영해보기 마련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자기 각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가르치기만 한다면 저희도 그 말씀을 쫓는 삶의 자리로 조금씩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늦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며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바른 길도 연구하지 않고 설사 알더라도 권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요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친구라는 영화 속에 장동건 씨와 유호성 씨가 등장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둘 다 폭력 조직의 일원들로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극중 유호성 씨는 폭력배로서의 자신의 삶이 너무나 한탄스러워 자신의 외삼촌을 원망하며 이런 대사를 내뱉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학창시절 삼촌이 정말 나를 때려서라도 말렸다면 내가 오늘 바로 이 모양 이 꼴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텐데. 저는 그 영화를 본 이후 고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이고 어긋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줘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로 권면하는 것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이기에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통해 다시금 인생이 바뀌는 영원의 행복을 누리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 명령을 실행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가르침은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침체기를 거쳐 쇠락의 일로에 조금씩 진입하고 있는 기독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형의 신앙보다는 외형의 건물에 정신을 빼앗긴 시대, 기독교 역사에 안주하다가 점차 신앙의 역사는 사라진 기독교 상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그런 영적 쇄신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자양분을 삼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밤이 그 일을 결심하는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삶의 터전을 신앙의 반석으로 쌓아나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십시다. 그 어떤 세속의 홍수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행전의 돌들로 우리 가정과 일터를 견고하게 쌓아나가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단하십시다. 죄와 사망에 묶여 어둠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혼의 나침반의 역할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재건하는 이 시대의 에스라로 쓰임받는 은총을 입을 것이요.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신앙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차 세속화되고 쇠락하고 있는 기독교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당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한국교회와 저희는 화려하고 거대한 예배당 뒤로 숨어 세상에서의 화려한 성공을 위해 신앙을 도구화하며 굴전된 복음을 부여잡는 우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간 저희는 기독교 역사와 신앙 가문이라는 외적 배경에 안주함으로 기독교 신앙의 세속화와 붕괴를 방조하며 또한 그 일에 일조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과 탐욕, 무지와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의 방향이요 삶의 지향점으로 삼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앞세우고 생을 던져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쁜 낯으로 뵐 수 있는 말씀 준행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부끄럽기 짝이 없으나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저희 또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누군가의 인생을 주님의 빛으로 조명하는 빛된 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이 결심을 이루어 주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